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세요. 자, 다 같이 인사합니다. 시작.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세요. 큰 은혜 받으세요. 오늘도 예배 통해서 은혜 받으세요. 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는 우리나라 현충일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수많은 희생자들의 피와 땀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서 순국 선열들에 대해서 그들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지난 금요일날 우리 교회에 종탑 위에 있는 십자가 등을 고쳤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우리 교회 지붕이 있고요, 지붕 위에 옥탑방이 있고 종탑이 있고 그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밑에서 보면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한 3미터가 훨씬 넘습니다. 제 키보다 훨씬 넘습니다. 굉장히 큰 십자가인데 언제부터인가 그 십자가에 빨간 불이 늘 켜져 있었는데 그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야, 저 종탑도 굉장히 높은데 종탑 꼭대기 십자가 등이 나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고칠까? 그리고 더 가슴이 아픈 것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빨간 불이 켜지면 밤중에 이 동네에 있는 수많은 아파트에서 아, 십자가를 보고 저기에 교회가 있구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담대하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이 나갔으니까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기독신문을 보니까 마침 십자가 광고를 하는 어느 회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드렸더니 목사님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더니 목사님 좀 복잡하지만 저희가 빨리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내일이라도 바로 고칠 수가 있는데 안 그러면 한참 뒤에 고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고쳐주세요 했더니 금요일 날 와서 두 분이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십자가 있는 그 종탑 안쪽으로 사다리를 대고 그냥 올라가서 십자가를 떼어내고 십자가를 밧줄로 매달아서 옥상 그 꼭대기에 올려다 놓고 뭐 등을 한참 공사하더니만 다시 그것을 들고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조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 저녁에 저는 십자가 불빛이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한동안 이 교회 앞에 건너편 골목에 들어가서 이 교회 지붕의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야. 저 십자가를 사람들이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감동적인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꼭대기에 빨간 십자가 등불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 불빛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의 말씀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이 6월 7일입니다. 다음은 다음 주일은 6월 14일입니다. 6월 14일은 도대체 무슨 날입니까? 자, 무슨 날이에요, 다음 주가? 새 생명 축제의 날입니다. 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안 계시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요, 좀 회개하셔야 돼요. 그럴 분은 안 계시겠지만, 다음 주일은 새 생명 축제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해온 새 생명을 교회로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3여전도에 4여전도회가 연합해서 무슨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 새 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주일에는 온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이 예수 믿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교회로 초청했는데 과연 올까 안 올까 하는 이 불안한 감, 이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이 전도는 해야 되겠고 열심히 전도는 했는데 또 초청을 했는데 올까 안 올까 하는 이 부담감이 정말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담감은요,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부담감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혼을 살리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야고보서 5장은 야고보서의 맨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자,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야고보 사도와 다른 사람입니다. 자, 야고보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것을 강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행함, 실천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 기도하라, 거룩하고 경건한 말을 사용하라 등등 신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실천사항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결말을 맺으면서 19절, 20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영혼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꼭대기에 빨간 십자가 등불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가슴에도 우리 교회에도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새 생명 축제를 앞두고 어떠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나아가야 할지 이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첫 번째는 진리를 떠나가는 영혼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자,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야고보서 성경을 받는 흩어진 열두지파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들, 그리고 이방의 신비종교, 그리고 이교도의 철학들이 막 유행을 하면서 예수 믿다가 세상길로 나간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플라네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헤매다, 잃어버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2절을 보면 길을 잃어버린 양을 표현할 때 잃어버리다, 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할 때 이 폴라네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미혹을 받아서 구원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영원한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돌아서게 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코로나 시대 이후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쓰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되지, 뭐 때문에 교회 나가냐 하는 잘못된 미혹에 빠져서 코로나 이후로 교회 나오지 않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가족들, 교회 다니자, 예수 믿자, 구원 얻자 해도 그것을 의미를 모른 채로 세상길로 나가면서 주님을 모른 채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라고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보통 사람들은 외모나 물질 또 직장을 봅니다. 한 번은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요 가까운 목동제일병원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할머니가 타셨어요. 한 80 정도 되신 할머니인데 저를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만 그 따님이 아마 부축하고 있었는데요, 왜 이 병원은 얼굴 잘생긴 사람만 오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와, 졸지에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제가 참 잘생겼나 봐요. 아, 내가 얼굴이 좀 못생겼다고 낙심하지 말자. 그때 이후로 좀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물질을 봐요. 직장을 봐요. 재능을 봐요. 출신 학교를 봐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칫 유혹을 받으면, 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잘 살고 있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사람의 물질적인 면을 보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그들의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목사도 성도들을 볼 때요, 그 사람의 영적인, 그 사람을 영적인 시각으로 영혼을 바라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성공하고 좋은 집에 살아도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 영혼은 이미 죽은 영혼이고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믿지 않는 영혼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912년 4월 10일 날 그 타이타닉 호가 영국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북대서양을 향해 하다가 4월 14일 밤 11시 40분경에 큰 빙산에 충돌을 했어요. 그때까지 만들었던 배 중에서 가장 크고 호화로운 여객선이었어요. 많은 부자들이 그 배를 타서 그 배 안에서 파티를 하고 즐겁게 보냈어요. 그런데 빙산에 충돌해서 배가 점점 침몰하다가 불과 2시간 40분 만인 4월 15일 새벽 2시 20분경에 배가 두동강이 나며 완전히 침몰을 하게 됩니다. 승선자가 승객과 선원들이 합쳐서 2,200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700명만 구조를 받아서 구명정에 탔습니다. 나머지 1,500명은 구조받지 못하고 바다 속에 침몰되었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해상 참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값비싼 선실에서 살고 값비싼 옷을 입고 값비싼 음식을 먹어도 구조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구명정에 타지 못하면 그 영혼은 물속으로 침몰해서 익사하는 겁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구원의 방주라고 합니다.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사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구원의 방주에 타지 못한 영혼들,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예수 믿으세요, 당신도 구원 얻으세요 하면서 전도하는 거룩한 사명과 이 부담감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다고 합시다. 그 영혼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영혼을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아니 당신은 그러게 평상시에 수영 좀 배우시지 여태까지 뭐 하셨어? 어쩌다 그렇게 빠지셨어? 라고 신사적으로 물으면서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에요. 밧줄을 던져야 돼요. 튜브를 던져야 돼요. 손을 잡아서 끌어올려야 돼요. 살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안타까운 마음을 여기고서 가지고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구원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이 사명 다음 주일에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도 열심히 전도하시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기뻐하세요. 자,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세상 길에서 돌아서게 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 그래서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지요.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동전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이 찾아오기를,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은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영혼 살리는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들 보시면서 영혼 살리는 일을 합시다. 우리가 합시다. 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시작. 영혼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합시다. 예, 영혼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자,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여기 내 형제들아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요. 우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전도는 전도왕이나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얍하면은 안 믿던 사람들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신비한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전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며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고 복음을 듣지도 않았는데 어찌 믿겠고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복음을 전해야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 우리가 참 많이 힘들어해요. 아, 목사님 저는 말재주가 없어요. 또 제가 그 사람에게 교회 좀 가자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거절할까 봐 두려워요 하면서 이 두렵다고 말재주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하고 교회로 초청하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증거가 저거든요.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고등학교 한 2학년 초반 때에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한 두 달 동안 끊임없이 그냥 쉬는 시간마다 쫓아다니면서 야 예수 믿어라, 뭐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하면서 막 설명을 하는데 너무너무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번만 내 그 교회 나갈 테니까 그 다음부터 나한테 얘기하지 마. 한 번만 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꽉 붙잡아 주셨어요. 교회 나가니까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뭐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야 하나님이 있긴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제가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이제 방향을 선회해서 이제 신학의 길을 걷게 되고 목회 길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 저를 전도한 그 친구를 생각해 봅시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밖에 안 되는 16밖에 안 되는 아주 어린 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야 친구야, 넌 둘도 없는 친구니까 너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느냐, 너 제발 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때 그 마음을 모르고 야, 한 번만 나가서 이제는 귀찮은 사람 떼어버리자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바꿔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17살, 18살 된 그 어린 친구도 복음을 증거했어요. 저를 구원했어요.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 전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다음 주 새생명 축제 날입니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문자를 주고 전화를 하고 찾아가서 만나면서 교회 나와라, 다음 주 우리 교회에서 잔치를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꼭 예수 믿기 바란다 라고 하면서 초청할 때 그 변화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우리 가슴에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살아있고 그리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서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잘했다 강서제일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전도하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권의 역사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구원 받았사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신앙에 방학 중인 성도들 그리고 우리 안 믿는 가족들, 이웃들 그들을 초청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하나님께 봉헌된 이 이름의 주인공들이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얻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